우리는 이제 16장을 세 덩어리로 나누어서 살폈었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의 시작되는 절기인 유월절, 그 두 번째 큰 절기인 칠칠절,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초막절. 초막절은 한 해를 마감하는 절기가 되겠죠. 이렇게 세 절기를 살폈었는데 이 세 절기가 갖는 차이점도 있었지만은 공통점이 있었죠. 어떤 공통점이 있었습니까? 백성들이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행복에 초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자, 이것은 이 절기가 갖는 공통점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에 두시죠. 그리고 그들을 창조하신 목적을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그들에게 뭘 주시려고? 복을 주시려고. 복.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1차적인 목적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몰랐죠? 예,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목적을 요거 만들어 가지고 어디다 써먹을까 이런 목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지 않았어요. 어느 부모가 아이를 낳는데 얘는 어디다가 쓸까 이런 기능적 차원에서 아이를 생산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 아이가 부모에게 주는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그리고 사실은 부모의 은혜 그러지만은 부모가 되어 보니까 자녀의 은혜가 만만치 않더라고요. 자녀의 은혜가 뭐예요? 자녀가 주는 즐거움과 기쁨이죠. 이것은 참 중요한 속성입니다. 창조의 속성과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여러분들이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스타일상 놓치고 지나가는 어마어마한 보석 같은 내용이에요. 하나님은 1차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복을 주시려고 창조를 했습니다. 맞죠? 자, 그런데 그 복이 뭐냐? 3대 절기에 나타난 공통점이 뭐라 그랬죠? 백성들의 행복, 즐거움, 기쁨. 그게 복이에요. 이게 가장 중요한 복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제사 제도를 설정하신 겁니다. 절기를 만드신 겁니다. 너희들의 행복을 위하여. 그래서 신명기서의 실질적인 큰 주제는 너희는 행복자로다. 후에 보면 그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는 행복자로다. 근데 이제 문제는 우리가 어느 정도 행복자인지 수치가 없고 감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산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이제 그거를 알 나이쯤 되면 그걸 우리는 철이 들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철 들면 곧 하나님 나라 이제 갈 때가 가까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자녀인 입장에서 영원히 철 들지 않은 성도일 수가 있죠. 자, 그런데 모든 3대 절기는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제정하셨는데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서 그 행복과 즐거움과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이 뭘 이 땅에 미리 예견하시고 제정을 하시는가 하면 지도자들을 세워요. 그 첫 번째 지도자가 재판장입니다. 재판장. 그래서 오늘 무슨 얘기가 나옵니까? 재판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17장 14절을 보실까요? 보시면 어떤 제도를 세우냐면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과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자, 이거 하나님이 내다보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왕에 관한 그 몇 가지 규칙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리 아직은 나라도 없고 왕제도 같은 것도 없을 때입니다. 예견하시고 이 제도를 설명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18장에 넘어가면은 이제 우리가 오늘 살펴볼 내용은 아니겠으나 선지자, 제사장 종류의 지도자들 그룹이 소개되고 있어요. 자, 이제 앞을 보실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첫째는 3대 중요한 절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것을 유지하도록 가르쳤어요. 그리고 이제 큰 틀에서 두 번째로 뭘 세웠다고요? 지도자라는 툴을 제정하셔서 이 땅에 제도를 설립하십니다. 그 첫 번째가 재판장이에요. 사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젖지, 그러니까 재판관이란 뜻이거든요. 원래 이스라엘은 실질적으로 왕이 필요 없죠. 누가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친히 왕이시기 때문에 왕이 필요 없는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들을 통해서만 백성들을 하나님이 다스렸어요. 그 재판장은 무슨 법안을 만들어내고 오늘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백성들과 백성들 사이에 시시비비가 벌어졌을 때 그것을 가늠하고 기준해주고 판단하고 조정해주는 역할에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차원에서의 재판장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8절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주시는 각 성에서 네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죠. 자, 앞을 보실까요? 여기에 보면 네 지파를 따라 각 성에 이런 표현이 있죠. 지파를 따라 각 성에 이런 표현은 사실 기능적인 포맷을 얘기합니다. 이건 뒤집어서 설명하고 이해를 갖자면 이런 뜻이에요. 재판장들은 백성들이 그 재판장들을 필요할 때 항상 가까운 거리에 있도록 재판장들을 적절하게 배치했다 그 말이에요. 이건 뭘 암시하냐 하면 하나님이 재판장을 이 땅에 두신 것은 백성들을 통치하고 부려먹고 제압하고 이런 차원에서 군림하고 하는 차원에서 재판장을 둔 게 아니라 거꾸로 재판장들은 백성들이 필요할 때 하시라도 활용이 가능하도록 지근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는 지도자들에 대한 이해가 조금 제왕적이고 가부장적 개념으로 들어와 있어서 이게 교회 안에까지 이런 속성이 가치가 들어와서 성도들마저도 이 부분을 헷갈려 할 때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그런 표현을 했죠. 우리가 너희를 위해 있는 것이지 너희가 우리를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는 표현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께 너희를 위해서 붙들린 종들에 불과하다라는 설명을 해요. 자, 예를 들면 저는 이제 그 사단장님을 모시는 당번병을 했었어요. 이걸 이제 비어로 속어로 따까리라고 하죠. 남자가 태어나서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했는데 사단장님을 모시면 그 군 심층부의 이제 내밀한 부분까지를 조금 접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런데 뭐 그런 속 깊은 얘기는 할 수가 없고 예를 들면 사단장님은 그 수천 명 병사를 휘하에 통솔하는 리더예요. 이분이 자기 마음대로 어디 이동을 못합니다. 어디를 가도 반드시 보고를 하고 갑니다. 어디 갑니다. 몇 킬로 반경에 어느 지점에 갑니다. 이걸 반드시 보고를 하고 갑니다. 상부에. 그리고 내부에 흔적을 남기고 가도록 돼 있습니다. 지휘관이 소재가 불분명하다. 연락이 안 된다. 이거는 전쟁터에서는 이건 사형이에요, 사형.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심지어는 우리 교회 목사님들 휴가를 가더라도 반드시 휴가지 연락처를 남기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뭐 법은 아니나 그게 상식이에요. 왜?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필요로 할 때, 여러분들이 어떤 절실한 문제가 발생했을 때 하시라도 가까운 지근거리 접근할 수 있는 시공간적인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왜 중요하냐고.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에게 교회에서 뭘 제공하죠? 뭘 제공합니까? 사택이라는 걸 제공해요. 사택은 교회가 목회자들에게 무슨 은총을 베푸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성도들이 필요할 때 지근거리에서 언제든지 출동하고 돌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회가 당연하고 마땅하게 그분들에게 거주지를 걱정 없이 제공하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원리가 있는 거예요. 무슨 세상적으로 이분은 좀 지위가 그러니까 뭐 혜택을 주고 이런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자, 그건 조금 이제 비껴간 주제니까 우리가 얘기를 접기로 하고. 그러나 우리 한국의 근대사를 보면 소위 국가주의를 앞세워서 한 인격과 인권을 무참하게 짓밟았던 참 그 지우고 싶은 역사가 있었죠. 국가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사실은 국가를 위하는 것 같지만 권력자들의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통치 수단이 뭐냐면 법을 마음대로 주물럭거리는 겁니다. 오늘도 이제 법 얘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혹시 헌법의 풍경이라는 책 읽어보셨나요? 그분이 그 고대 교수인가로 알고 있는 김두식 교수, 이제 법조계 인물인데 이분이 아버님이 장로님이시고 어머님이 권사님이신데 크리스찬인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헌법의 풍경이라는 이제 책을 썼어요. 뭐 그 외에도 여러 좋은 책을 썼는데 거기서 이분이 이제 일가를 던지는 그 메시지가 뭐냐하면 법조인으로서 참 부끄러웠다. 그동안 민주화라는 명목하에 헌법을 다루는 전문인이라는 명목하에 얼마나 백성들을 시녀처럼 인식 속에 담고 있었는지 낯뜨거웠다. 그런 이제 자아성찰을 그 책에서 뜨문뜨문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한국 근현대사가 국가주의, 심지어는 법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그 존엄한 생명과 인권을 무시해 왔는가를 반성하는 그런 글들을 그 책에서 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법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십계명이라는 법을 만들었죠. 그 법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백성들의 행복권에 있습니다. 백성들의 기본권을 보장해 주는 데 있지 법이 백성들을 문자조항으로 다스리는 가치로 뒤집어지거나 변질되어서는 절대 안 되죠. 오늘 초점도 결국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에 재판관을 통해서 백성들을 다스리도록 한 것은 재판장들이 그 백성들 머리 위에서 백성들을 괴롭히고 통치하고 군림하라는 데 이유가 있지 않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각 지파대로라는 표현은 백성들이 원할 때, 백성들이 필요로 할 때 항상 그들이 손 닿는 거리에 있도록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의 지치지 않는 일관된 관심은 여러분들의 행복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는 거죠. 믿습니까?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그거를 잃어버리거나 상실하거나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또 볼까요, 성경을? 19절.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이제 재판장들에게 하는 얘기겠죠.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굳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뭐만을 따르라? 공의만을 따르라. 앞을 보십시오. 자, 여기서 재판장들에게 이런 것도 하지 말고 뇌물도 받지 말고 외모도 취하지 말고 이건 별로 그렇게 중요한 주제는 아니에요. 이제 하나님의 잔소리에 해당하는데 하나님이 그 잔소리를 왜 했는가 하면 하나를 위해서 너는 공의만 따르라. 이 공의는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우리는 공의라는 말을 상당히 세상적 잣대나 세상적 기초로 잘못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공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공의는 법대로 하는 게 공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공의를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디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가 가장 잘 나타난 절정의 현장이에요. 왜일까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는데 아담이 범죄를 합니다. 자, 아담 안에서 우리는 실질적으로 다 죄를 지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난 그때 안 살았는데 아니요. 아담의 허리에 있었어요. 이거를 우리는 교리적으로 대표성의 원리라고 그러죠. 그래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사하여집니다. 이게 이제 인류의 대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명분으로 죄를 지은 존재가 아니고 실질적으로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그 죄의 값이 뭐냐 하면 뭡니까? 사망이에요. 그래서 나실인, 즉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택으로 구별된 자는 반드시 금해야 될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죽은 시체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거는 영적인 암시 때문입니다. 이제 너는 더 이상 사망과 전혀 관계가 없는 영역에 들어와 있다.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시체는 뭘 얘기합니까? 죽음의 결과입니다. 그렇죠? 시체는 죽음의 결과예요. 그리고 시체는 죽음이 뭐냐를 가장 잘 드러난 메시지가 시체예요. 그래서 민수기 6장이나 사사기에 보면 나실인은 그 시신에 손을 대지 않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시죠. 나인성 과부 아들이 죽었을 때 관에 손을 대시사 울지 말라 그래요. 울지 말라. 히브리인들은 울어야 되거든요. 그게 문화고 관습이고 풍습이었습니다. 자, 그렇게 우리는 사망의 대가를 지불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받아야 될 공정한 대가가 죽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명분론자가 아닙니다. 내가 용서해 줄게. 자, 없는 걸로 치자.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이에요. 그래서 죄값을 어떻게 지불하셨는가 하면 둘째 아담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히워서 성육신시킵니다. 그래서 그분은 십자가에 달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죄값을 완전히 지불하십니다. 다 이루었다라는 그 예수님의 마지막 마디 속에는 테텔로헤이스라는 헬라말이 갖는 의미가 상인들이 거래를 하고 마지막에 영수를 하죠. 사인을 합니다. 그 말입니다. 이 물건에 대해서는, 이 값에 대해서는 지불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죄값을 다 지불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꿈에도 구원은 공짜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값없이 나에게 왔을 뿐이지 그 혜택이 값없이 나에게 왔을 뿐이지 구원은 이 땅의 어떤 값으로도 환산할 수 없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어진 결과예요. 맞죠, 여러분? 그리고 그 대가는 우리에게 값없이 주어졌을 뿐입니다. 구원 자체는 무지무지한 대가를 지불하고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예요. 자, 이게 한꺼번에 입맞춤한 자리가 어딥니까?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측면에서 죗값이 지불되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완성되어진 자리가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보세요. 우리는 공의함은 소위 정의라는 개념으로만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공의는 하나님의 사랑까지를 내포한 아주 진짜 하나님의 깊은 마음이 담아 토해진 장소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하면 하나님의 찐득찐득한 사랑까지를 내포한 사건이라고요. 그러니까 너는 공의로 재판할 것이라는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법대로 쳐다내라, 공평하게 해라, 동등하게 해라, 공정하게 해라. 이 개념도 물론 포함하겠지만 그걸 넘어서 생명을 항상 살리는 쪽으로 기준해라 이 뜻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다 교회 리더가 되겠죠? 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이 주제는 사실 성경이라는 책은 우리 모든 인류가 타락해서 그렇지 모든 인류에게 던지는 보편적 메시지고 가치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 믿습니까? 성경은 그리스도인들끼리만 갖고 놀라는 그들만의 리그의 매뉴얼이 절대 아니에요. 성경은 인류 보편적 책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라는 말은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생명을 살리는 쪽으로 판단해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징계해야죠. 사람이 잘못했으면 거기에 응당한 징계가 나가고 대가가 지불이 돼야 기강이 섭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는 광장에 옳다고 소리치는 건 누구나 할 수 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이 야단과 이 매질과 이 판단이 정말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생명을 살리는 데 있나 이걸 항상 염두에 두라고요. 그러면 절대 여러분들의 인생사 수많은 갈래길에서 실수 안 합니다. 저도 이제 어줍지 않게 목회를 이제 수십 년 하다 보니까 목회 현장에 아주 디테일하고 까탈스럽고 어려운 문제들이 매 순간마다 그 밀물처럼 밀려와요. 작은 파도 지나가면 큰 파도 오고 큰 파도 지나가면 또 작은 파도 밀려오고 끝나지 않아요. 원래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일관되게 하나 견제하고 있는 원칙 하나가 뭐냐면 잘못을 하면 야단을 치고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과연 그 궁극적인 끝이 그 사람을 생명을 사랑하고 살리는 데 있는가. 항상 이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던 결정과 판단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항상 생명을 살려내고 사랑하는데 모든 원칙과 기준과 가치를 두면 실수가 거의 없더라고요. 실수가. 믿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의 공의. 자, 이제 마지막으로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21절서부터 두 절을 시작. 아멘. 여러분, 아직 재판관에 관한, 재판에 관한, 공의에 관한 얘기가 끝나지 않았는데, 중간에 뜬금없이 우상 얘기 갑자기 끼어들어요. 이럴 때인지 좀 해석하기가 성경 읽다가 조금 난감하죠. 이 얘기는 여기 왜 끼어들었을까? 자, 우선 분리해서 생각해 보십시다. 우상 섬기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우상은 왜 섬기는 겁니까? 그리고 우상은 뭡니까? 우상은 이런 거죠. 자기를 위하여 자기가 목적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호와 이단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여호와 이단. 예를 하나 드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산에 올라가 얼굴이 보이지 않고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만들자 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죠. 예? 그래서 온갖 금은부치를 불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걸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 그랬어요. 신이라. 그게 여호와 이단이에요. 사람은 하나님마저도 목적을 위해서 수단화시킬 때 그건 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교도 그렇게 악용될 수가 있어요. 자기 목적을 위해서 종교가 수단이 될 때 그건 아주 하등한 종교죠. 무당이 믿는 신앙이나 하등 다를 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은 전인격적인 분이면서 우리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지예요. 그분이. 믿습니까? 그런데 왜 여기 우상이라는 얘기가 나왔는가 하면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즉, 재판을 굽게 하는 일은 결국 왜 굽게 합니까?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뇌물도 주고 재판을 굽게 해요.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것도 순수히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찬양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고 어떤 것을 얻어내고 자기가 소원하는 바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나가는 절기는 전부 우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기 이 뜬금없이 우상 얘기가 삽입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인간은 어떤 것이든 이기적인 관점으로 그 모든 걸 수단화시키는 천부적인 재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잊지 말아야 돼요. 율법이 뭡니까?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이 이런 명쾌한 답으로 정리를 하셨죠. 첫째는 네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그와 같으니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결국 예수님의 그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지도 뭘로 결론을 맺으셨습니까? 생명을 살리고 생명을 사랑하는데 결론을 맺으셨어요. 그겁니다. 그것이 누구를 사랑하는 문제였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장 적극적 표현이었어요. 오늘도 우리는 그 실제적인 삶의 자리로 이제 떠나는 겁니다. 그래서 일터는 왜 선교지가 돼야 되느냐? 거기에서 제자로서의 삶을 실현하라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밥벌이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고 밥벌이는 수단이 돼야 되죠. 일터는 수단이 돼야 되죠. 그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그 일터에서 만나는 일들이 전부 주님의 영광과 생명을 살리는 데 포커스를 맞춘다면 여러분은 작은 일터를 가졌던 큰 일터를 가졌던 성공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목적지로 되어 있지 않으면 아무리 세상적으로 꼭대기에 올라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자기 밥벌이를 위해 사는 초라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새끼 밥을 위해 살 것인가? 하나님의 존엄하고 영광스러운 목적지를 향해서 오늘도 우리는 선교적 제자로 나아갈 것인가? 이것이 이 아침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던지는 과제고 명제입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새벽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주신 말씀 붙들고 개인을 위해서 또 우리 3.1교회를 위해서 또 선교지 사역을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소리내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